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송희입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보낸 매우 개인적이고 강력한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확신을 주고 디모데가 복음 사역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배워줍니다. 주옥하 집사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음을 상기시키며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인 로이스의 신앙을 언급합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은 자녀로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해졌군요. 디모데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서 믿음을 키워왔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에요.
네.
저도 할머니여서 그런지 손주들의 신앙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마중 식구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기도와 눈물로 심은 마중 식구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로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이 믿음을 굳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배워주는 것을 넘어서 소리 없는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시죠. 마중 식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들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송희 자매님이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노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이미 받은 은사를 다시 활성화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사용하라는 권면이죠. 당시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디모데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는 말이 참 임상 깊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더라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받은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은사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크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두려움이나 연약함에 사로잡혀 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네, 지도자로 서야 하는 디모데에게는 믿음의 은사와 분별의 은사도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도 더욱 필요했겠네요.
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죠.
네.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지배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주옥하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죠. 당시 바울은 복음 전파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결국에 처한 상황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까 봐 피하거나 부끄러워 물러난 경험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두 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네.
다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하지 않고. 그럴 때 좀, 네. 이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네.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예수쟁이라는 말로 비하하기도 하고
네.
예수를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야 해 적당히 믿어 막 이렇고 할 때 좀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구나
네.
당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송희자매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도 참 이렇게 피하거나 물러난 적이 많이 있는데 우리 송희자매님도 굉장히 담대하신 것 같아요.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은혜와 소명 때문임을 강조하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임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위로가 되었어요.
네, 집사님. 바울도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고 선언하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파할 만큼 강력한 복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장 13절과 14절을 송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디모데가 배운 바른 말은 복음의 진리이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단순히 가르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 그것을 통해 디모데가 복음의 본을 보이고 전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아름다운 것, 이것은 복음의 진리와 우리가 지켜야 할 가르침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아름다운 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역설이 이해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형벌이고 죽음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식탁과도 같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지요.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아름다운 복음, 생명의 십자가를 붙들도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지적인 힘만으로는 그것을 지키기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멘.
네, 15절에서 18절까지 주옥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떠난 사람들과 끝까지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을 떠났고 바울을 외롭게 만들었죠. 그러나 오네시모로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격려하고 사슬에 매인 바울의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모로가 찾아와 만났고 에베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함께 했음을 기억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네시보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네요.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옆에 남아서 끝까지 도왔으니 말이에요.
네. 네, 오네시보로는 단순한 동역자를 넘어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바로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복음을 위해 충성된 자로 살아가고 사명을 완수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음에 합당한 고난을 함께 받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모두 배반했지만 요한이 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맡기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특별히 있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 계시록에 정말 가장 끝까지 살아남는 자로 유일한 제자로 남아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네시보로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계속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송희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디모데가 배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워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자 훈련 과정입니다.
네, 혼자서 모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확산되도록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혼자서 모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워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받자고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고난을 감수하며 사명을 완수하라고 당부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군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난과 맞서는 것입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디모데도 병사처럼 복음 전파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옥하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복음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개인적인 삶에서도 경건함을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자신이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이네요.
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과 그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종이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사람들을 배워주되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그저 가르침에만 있지 않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사랑과 온유로 풀어가는가에도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을 때 온유함으로 훈계할 줄 아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옮기시고 움직이셔서 믿고 변화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온유함과 사랑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바울이 언급한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옥하 집사님 2장 20절과 21절 읽어주시겠어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원칙을 배워줍니다. 바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큰 집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이죠. 이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귀하게 쓰일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네, 그것은 죄와 불의를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네. 이것이 거룩한 마음. 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네. 한 분을 지속적으로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향하는 것, 네. 이것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비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만족하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것을 담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모순되는 상황이겠죠. 네. 비워야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집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비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욕망이나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관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릇처럼 합당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과는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자녀됨과는 다른 상속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자녀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도 네. 범죄해도 자격이 없어도 은혜로 거저받는 것이 자녀됨이라면 여기서는 왕의 권세를 네. 왕을 아무한테나 맡길 순 없잖아요. 책임 무책임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지혜롭게 준비되어 자신을 비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을 지키는 그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자녀에게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룩하려고 힘쓰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요청했고 디모데는 그 지도자의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고 주변 지역으로 뻗어갔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모두가 정말 자신을 비워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된 도구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억하며 주님의 일을 맡기실 수 있는 도구로 우리 모두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된 마중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과 또 북조선의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군사된 자로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부지런하게 함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마음속 깊이 다가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믿는 우리가 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중 식구들도 가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님께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도구로 자신을 비워드리셨던 그 길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티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미서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네.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네. 이번에는 시험을 좀 잘 보려고 네, 새벽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훌륭합니다. 네. 우리 순자매는 어때요? 공부 저도 열심히 했어요?
저도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네. 공부하느라 저도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두 분 다 뭔가 오늘 네, 상태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각자의 삶을 또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쟁이 아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새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여호와 새가 진짜 여호와 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과 로마의 기득권자들을 상징한다고 했던 말씀이요.
네, 그렇죠.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경쟁을 통해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후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10장 1절을 시작을 이제 그 후에라고 하고 있죠. 자, 이때 그 후는 언제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후 70명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들을 각 동네에 그리고 또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70명이면 적지 않은 수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적지 않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중에 70명의 사람이 선발되어 파송되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70명의 숫자는 숫자 그대로 7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상징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어요.
저번에 숫자 8이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던 것처럼 70도 따로 상징하는 게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의 모든 시대에 또 모든 나라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숫자예요. 뭐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완전한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7은 거룩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0 역시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숫자인데 뭐 충만,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되었어요. 자, 이렇게 완전을 상징하는 두 개의 숫자 7과 10을 곱하면 7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70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 것 같나요?
긍정적인 숫자 둘을 곱한 수이니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함을 상징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순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70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였어요.
그러면 70명을 파송하셨다는 게 완벽한 사람들을 파송했다는 의미인가요?
완벽한 사람들이 파송되었다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은 이들이 예수님의 완전함을 덧입어 파송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완전함을 덧입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의미를 알려줄 단서가 될 만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혹시 어떤 단어인지 보이시나요?
네, 친히 가시려는 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고 했던 동네와 지역에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파송받아 나가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을 덧입혀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함을 덧입혀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니 뭔가 중무장을 한 군인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미소 자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실 때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군인의 모습으로 파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배낭, 신발을 따로 챙기지 말고 빈손으로 출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군인으로 파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왜 군인으로 파송한다는 의미인가요?
자, 군인이 치열한 전쟁터에 출정하게 될 때 보통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갈아입을 옷, 먹을 음식, 세면도구 뭐 이런 것에 집중하고 챙기려 하면은 오히려 전쟁터에서 더 위험해질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무기 하나 들고 나가는 게 군인으로서 전쟁에 임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군인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보내셨다고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을 덧입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파송하셨던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터에 출정하게 되었을 때 해야 할 행동 지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니라.
예수님께서는 파송된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먼저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글쎄요. 평안을 전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평안을 전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집에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누구를 대신해서 파송받았다라고 했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완전함을 덧입고 파송받았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전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의 축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 완전한 평안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평안을 전할 때는 이걸 제발 받아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택할 기회를 주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좀 더 설명을 좀 이어가면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속에서 힘의 누리로 지켜지는 평화 속에 길들어져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면서 이루었던 거짓된 평화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어진 평화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김으로써 만들어진 평화, 힘의 논리가 역행되면서 생기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평화가 바로 이러한 평화인데 이런 평화를 전할 때는 부탁하면서 제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평화를 소유할지 아니면 여전히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거짓된 평화에 머무를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한데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를 받아들일지 말지 선택하도록 하되 부탁하는 자세로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평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6절 말씀을 보니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평안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낮은 자세로 설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권위와 위엄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을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먹을 거나 입을 거를 따로 챙기는 대신 그들을 영접할 집에서 먹을 것을 주면 그걸 먹되 얻어먹는 것처럼 먹지 말고 어떻게 먹고 마시라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당당하게 먹고 마시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다음 말씀에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만일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거리로 나와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보물을 보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온 소돔, 두로, 시돈은 모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받은 소돔과 두로 그리고 시돈이 겪은 심판보다 제자들이 파송받았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죄가 더욱 크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나요?
글쎄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건가요?
자, 앞서 이야기한 소돔과 두로 시돈은 수많은 죄와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도시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도시 사람들이 지었던 죄보다 더 악한 죄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죄가 더 악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게 그렇게까지 큰 죄인가요?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의 말을 듣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동일하며 만일 제자들을 거부하면 그건 제자들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 누구를 거부하는 거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죠.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가치를 설명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이 더욱 자부심이 넘치고 또 주어진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위대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군사로서 임명받고 또 세움을 받았으니 스스로 자랑스럽고 또 어깨가 무거웠을 거예요. 그만큼 자부심도 생기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부터 권위를 위임받고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자, 놀라운 보고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나요?
기쁨이 넘쳐 보여요. 자기들이 전한 예수님 이름을 통해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제자들은 마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승전 용사처럼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자들의 승리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건 앞서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파송했다고 하고 있나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파송하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이었다고 하시네요.
네, 그만큼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렇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파송받아 당당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자들의 손에 의해 사탄이 굴복하고 땅에 떨어지고 곳곳에 승전보가 울려 퍼지면서 제자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있게 되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을 그 일을 감당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자 특권을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뿐만이 또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하고 있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누구도 제자들을 해칠 수 없을 것이라고 단단히 못박아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승리가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나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20절 말씀에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건 그런 일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놀라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주어질 것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시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마치 전쟁 영웅들의 이름이 기념비에 기록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치열한 영적 전투에 참여했던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괜히 제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네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도 되고요.
네, 저도 말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건지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파송받았던 사람들이 파송받기 전 어떤 각오와 어떤 결단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각오와 어떤 결단이라고 하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이들의 각오와 결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도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러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선발된 70명의 사람이 어떤 각오와 어떤 결단을 가지고 부르심의 이름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목사님. 말씀을 보니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들은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이 모든 걸 덮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늘 희생하고 고생하고 손해만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더 큰 기쁨과 승리가 기다리고 있네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과 승리의 기쁨이 임할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위대한 여정에 오를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도 제자들처럼 위대한 여정에 합류하여 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좀 마음에 와닿던 것들, 남았던 것들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희 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저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코앞에 있는 성과를 보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보다 앞에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소 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게 우연한 기회였거든요.
네네.
그게 다 친구를 통해서였는데 만약 그 친구랑 같이 교회에 안 왔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과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